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원래 신명기서에 대한 그 소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신명기라는 책 이름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신명기가 갖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씀 다발. 이런 뜻입니다.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다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장절이 나뉘어진 것은 그 후대의 마소라 학파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장절을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었죠. 장절은 편의상 후대에 그 마소라 학파 학자들이 이걸 독자들이 좀 읽기 편하게 내용상 구분해서 끊어서 읽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절을 또 의지하면 안 돼요. 사실 좀 애매하게 이렇게 나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서가 말씀 다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다발입니다. 첫 번째 다발. 그리고 오늘 5장 실질적으로 6절서부터 두 번째 다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교독한 내용은 정확하게 첫 번째 말씀 다발과 두 번째 말씀 다발 사이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여기 4절에 보니까 불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컨비네이션으로 꼭 따라붙는 현상 하나가 뭐냐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합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아주 그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수영복하고 스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말씀과 불은 그렇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는 늘 따라붙는 현상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무슨 현상이 있었죠? 불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때 우선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아침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는 이 불이라는 현상이 컨비네이션으로 따라붙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불하면 보통 우리 속에 탁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건 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불은 소멸,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너희의 공력을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불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불로 너희의 공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던져지죠? 불꽃 가운데 던져져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되게 불이 갖는 이미지는 소멸, 심판, 정죄 이런 뜻입니다. 불. 그래서 반드시 제단에도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은 불에 태워집니다. 심판마다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성경적 이미지는 뭘까요? 우리 딱 한 구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주의 몸을 입고 심판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약에 항상 이 불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서 늘 등장을 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자리는 사실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역사와 계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뭘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드러내는가 하면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실제적인 실체가 누구십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자처하시고 그 심판을 대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과 불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발과 말씀 따발 사이에 불로 불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문자로 된 그림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자리다.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율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율법은 그 율법이 갖는 1차적인 기능이 지켜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었더니 우리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 실력이 완전히 들통이 나더라고요. 몇 점짜리였어요? 0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율법이 들이밀어지자 내가 이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연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됐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매일 새벽 그 자비를,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불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경건한 두려움. 동시에 내가 죽을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신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거기 그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예. 아주 중요한 글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조상들과 다음에 만자가 빠졌어요. 만자. 만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언약은 조상들하고는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언약이 사실은 누구와 제일 먼저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아브람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자,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되어질 때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람 행적을 한번 뒤져보세요. 믿음이 좋은 게 있나? 거짓말하고 와이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개망난이로 사는 한 사람이 완전히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해. 은혜가 뭔지를 알겠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던 집안의 혈통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증언하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걸음걸음 걸음마 시켜서 저 모리아 땅에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가?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날은 데리고 나가죠, 밖으로. 너 저 하늘에 별 좀 봐라. 너 저거 다 세일 수 있니? 아유, 저걸 어떻게 세요? 그렇지? 네 몸에서 날 씨에서 네 후손이 이렇게 창성할 것이다. 너 혹시 바닷가 가본 적 있니? 아, 그럼요. 거기 모래 많지. 너 그 모래 다 세일 수 있니?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세요?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세요. 계약,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은 쌍방 계약의 개념이 아니고 힘 있는 자의 일방적인 계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걸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이미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말이 달라지죠?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말이 거의 반대말이 됩니다.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 기자가, 모세가. 그 언약의 현재성. 언약은 늘 오늘날까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세운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살아있는 현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유산으로 물려지고 흘러가고 계승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현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역사 하나를 소개할게요.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큰일을 본 세대들. 무슨 세대입니까?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봤어요. 광야를 지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2장 10절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눈에 띄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을 열은 키워드입니다. 불행하게도 1세대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도한 1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후에 일어난 넥스트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게 사사기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다른 세대는 뭘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해요. 무슨 세대가? 다른 세대가. 자, 여기에는 다른 세대의 책임입니까? 그 윗대인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시작케 한 단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막가는 시대를 열었어요.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오늘날 세대들에게 왜 이어져야 될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1세대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 3.1교회가 올해 58주년이에요. 그죠? 1954년도 3월 1일 날 설립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금년에 나이를 따져보니까 58주년이에요. 내후년이면 6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1년 후면. 60주년을 맞는 교회, 이제 우리 3.1교회도 그 개척할 당시에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엊그제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90이 넘으신 분인데 초창기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두꺼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제 다 지나가요. 여기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대번에 일어난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 불행하게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꼭 그 그림을 안고 있습니다. 옛날에 본당에 200명 앉아 있었으면 교육관에는 400명 앉아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본당 지은 다음에 반드시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꼭 두 배였습니다. 본당에 100명 앉아 있으면 교육관에 200명 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나마 한국교회가 현상 유지나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 목회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코올리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겨우 지금 그 자리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은 교회마다 3.1교회 빼놓고 교회마다 보편적인 현상이 본당에 1,000명 앉아있으면 교육관에 100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고등부, 중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20, 30년 후에 한국교회 그림이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림이 딱 나오죠. 그 정도로 준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지금은 장년 전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이 전도, 청년 전도, 이게 한국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마다. 그 결과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전혀 신앙적 유산이나 계승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6장. 4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모세의 간곡한 기록입니까?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가리키는 좋은 바이블 티처가 돼야 돼요. 그런 추억과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자녀 세대들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책 열자. 이런 자녀들과 이런 추억,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냐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목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온몸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손목에 메고 어디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는 거는 여기 말씀 붙여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붙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봐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는 건 누구 보라는 얘기입니까? 자녀들 보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그걸 자녀들이 들고 날 때라도 볼 수 있도록 문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온 삶으로. 근데 알거든요, 애들은. 우리 엄마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단 돈 실력 더 의지하는 거 알거든요. 애들이 무섭죠? 그걸 애들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않는 거죠. 우리 3.1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따라서 은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역사에 중차대한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온 교회가 에너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다음 역사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복된 순종과 각오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집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내기 캠프 이제 고3을 마치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텐데 그 중간에 요 한 두세 달 걔들이 운명을 가르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 나이 들어서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이 들기 전 더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생을 얘들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새내기 캠프에 모두가 천사명 모두가 예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 3.1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